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 무언가 새로운 것에 막 도전하려고 할 때 주변에서 이런 조언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어떤 조언이죠?
그 성공하려면 무조건 독해져야 된다. 취미도 다 끊고 주말도 반납하고 친구도 당분간 만나지 마라.
아, 그거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이야기죠?
맞아요. 아주 흔한 성공의 클리셰잖아요.
이걸 들으면 아, 성공하려면 내 삶의 즐거움이나 뭐 인간다운 삶을 다 내다 버려야 하는구나 하고 좀 지레 겁먹게 되거든요.
시작도 하기 전에 지치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주제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해체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룰 자료는 제임스 장이 작성한 칼럼인데요. 제목이 무려 채 가진 것의 포기를 요구하지는 않지만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제목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우리가 흔히 듣는 성공 스토리 보면 골프를 끊었다, 주말을 포기했다, 뭐 아침 드라마 안 본다, 심지어 가족과의 시간까지 포기했다는 극단적인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입니다. 성공을 향한 여정에서 흔히 말하는 이 포기라는 단어가 진짜 아주 심각하게 오용되고 있거든요.
오용되고 있다고요?
네, 자료에서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의 원리, 특히 이 칼럼에서 다루는 비즈니스 성취는요. 여러분이 가진 금전적 자산이나 취미, 그리고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영원히 물리적으로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영원히 포기하는 게 아니다.
네. 만약에 그냥 주말에 안 쉬고 좋아하는 낚시 억지로 참고 텔레비전 안 보는 것만으로 성공이 보장된다면
그러면 세상에 실패한 사람은 한 명도 없겠죠.
정확합니다. 현실을 보면 막 억지로 참으면서 고통스러워하는데 정작 원하는 미래 근처에도 못 가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작정 참는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쥐고 있는 것 중에 뭘, 왜 포기해야 하는 건지 그 진짜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집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파헤칠 진짜 주제는 어떤 물리적 시간의 희생이 아니라 자신을 포기하는 것, 그러니까 과거의 자아를 버리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구체적으로 포기해야 할 나 자신이라는 건 뭘까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흥미로운 점은 버려야 할 대상이 바로 현재의 내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나요?
네. 자료에서는 여러분의 성공을 방해하는 가장 크고 단단한 장애물이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라고 정확히 짚어냅니다. 아까 골프 끊거나 아침 드라마 포기한 사람들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엄청난 결심처럼 보이죠.
표면적으로는 그냥 시간 낭비성 취미를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분들이 버린 건 직접적인 생산성도 없고 원하는 꿈을 만드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과거의 자아입니다.
아, 골프채라는 물건을 버린 게 아니라?
네.
주말마다 골프장에서 편안하게 안주하고 싶어하는 나의 본성을 버렸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당장의 안락함을 주지만 미래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나의 특정 부분을 아주 과감히 도려내는 작업인 거죠. 이것을 칼럼에서는 자신이 쌓아왔다고 믿는 알량한 지식이나 경험, 그리고 자유의지까지 포기하는 거라고 설명합니다.
자유의지를 포기하라는 건 꽤 무겁게 다가오는데요. 우리가 흔히 자유의지라고 하면 주체적인 삶의 상징이잖아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걸 버리라는 건 내 본능이 이끄는 방향을 더 이상 신뢰하지 말라는 뜻으로 들리거든요.
아주 날카로운 해석입니다. 우리의 뇌와 본능은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아끼고 안전지대에 머물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편한 걸 찾는다는 거죠.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발휘하는 그 자유의지는 대부분 뻔히 잘못된 줄 알면서도 더 편하고 익숙하고 덜 위험한 행동을 반복하는 쪽으로 작동합니다. 내 감정, 익숙한 습관, 이런 안전지대의 방어기제들이 바로 낡은 자유의지의 산물이죠.
아, 그걸 쥐고 있는 한 미래의 성장은 불가능하겠네요.
맞습니다. 오래된 나를 포기한다는 건 결국 그 안전지대를 깨고 나오는 치열한 과정입니다.
이 과거의 자아를 비워낸다는 개념을 제가 시각적으로 한번 상상해봤는데요. 초보자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귀하고 맛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새로운 포도주를 선물 받았다고 상상해보는 거예요. 근데 내 손에 들린 잔에는 이미 좀 밍밍하고 미지근해진 낡은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이미 차 있군요.
네. 새로운 포도주를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낡은 물에 새 포도주 몇 방울 떨어뜨려봐야 이상한 맛만 나잖아요. 잔을 확 뒤집어서 낡은 물을 완전히 쏟아버려야 합니다.
완전히 비워내야죠.
네, 이 낡은 물을 비우는 행위가 바로 자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칼럼에 인용된 토마스 제퍼슨의 명언이 이걸 완벽하게 설명하더라고요. 가져보지 못한 것을 가지려면 해보지 않은 행동을 해야 한다.
그 명언이 왜 지금까지 유효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익숙한 현재의 나를 포기하는 건 그냥 나를 희생하고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지식과 행동 양식을 내 삶에 받아들이기 위한 절대적인 공간 확보의 과정입니다.
공간 확보요.
물리 법칙하고 똑같습니다. 빈 공간이 없으면 새로운 게 들어갈 수 없어요. 낡은 자아를 버려서 생긴 텅 빈 공간에 성장을 위한 새로운 요소들이 자리 잡는 겁니다.
나침반이 새로운 목적지를 가리키려면 예전 자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하는 거랑 같네요.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죠?
머리로는 이 공간 확보의 필요성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과거의 나를 비워내지 못해서 생기는 아주 독특한 현상이 자료에 등장합니다. 바로 맴도는 현상, 오비팅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아, 네. 오비팅 현상.
완전히 포기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몰입하지도 못한 채 주변만 빙빙 도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분들 특징이 아주 묘하게 구체적이에요.
이 맴도는 현상은 성공의 중심부, 그러니까 코어로 들어가지 못하고 궤도만 빙빙 도는 상태입니다. 특징을 보면 우리 주변에서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맞아요.
세미나나 교육에 가서 열심히 적고 배우기는 하는데 정작 배운 걸 현실에서 단 하나도 실천하지 않습니다. 지식만 쌓고 행동은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모여서 생산적인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불평불만이나 뒷담화로 시간을 엄청 낭비하죠.
제일 큰 특징은 항상 한 발은 성공에 담그고 있으면서 힘들면 도망치려고 다른 한 발은 바깥에 빼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듣다 보니까 왜 똑똑하고 의욕 넘치는 사람들도 이 맴도는 현상에 빠지는지 이해가 가요. 교육장에 가고 성공에 대해 떠드는 행위 자체가 뇌에 도파민을 주거든요.
착각을 하게 만들죠.
네. 나는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다. 나는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요. 실제로는 리스크를 질 용기가 없어서 바깥에 있는 건데 말이죠.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나는 주말도 반납하고 나름대로 시간과 에너지를 엄청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항변할 수 있잖아요.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투자의 성격을 냉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그건 성과를 내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철저히 구경꾼으로서의 투자에 불과합니다.
구경꾼이요?
경기장에 들어가 진흙탕 구르고 땀 흘리는 선수의 투자가 아닙니다. 비싼 티켓 끊고 관중석에 편안히 앉아서 박수치고 훈수두는 관람객의 투자라는 뜻이죠.
아, 팩트 폭행이네요.
자료에서 청취자 여러분의 뼈를 때리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렇게 안전한 궤도만 맴돌면서 에너지를 썼다고 성공을 기대한다면 그건 긍정이 아니라 단순한 망상이자 착각이라고 말이죠.
긍정이 아니라 망상이다. 진짜 찬물 확 끼얹는 지적입니다. 관람객 상태로는 아무리 버텨도 결과물을 단 하나도 얻을 수 없다는 뜻이군요. 그럼 이 쳇바퀴 도는 비행을 멈추고 중심부로 뚫고 들어가려면 어떤 결단이 필요할까요?
궤도를 이탈해 중심부로 들어가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우리가 계속 얘기한 자아의 포기입니다. 과거의 화려한 직업, 배경, 알량한 자존심, 익숙한 루틴, 이 모든 두꺼운 껍데기를 온전히 벗어던져야 합니다.
다 벗어던져라.
그리고 오직 배움과 훈련의 중심으로 백지 상태의 맨몸으로 뛰어들어야 하죠. 거기서 내 무지가 폭로되고 뼈아픈 피드백을 받는 불편함이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기꺼이 감수할 때 비로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경력이나 자존심 버리는 게 진짜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내가 왕년에는 사장 소리 듣던 사람인데 이런 마음 못 버리면 영원히 불평꾼이 되는 거군요.
껍데기를 버리고 중심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어제보다 나은 사람, 즉 더 나은 나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외면과 내면 모두 매력적인 인격체로 성장하는 거죠.
내가 중심이 되어야 자연스럽게 네트워킹도 형성되고 결과도 나오는 거네요. 열심히 하는데 정체되어 있다면 남 탓할 게 아니라 내가 구경꾼처럼 맴도는 건 아닌지 자문해 봐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철학적인 바탕은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그럼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보죠. 나를 버린다는 이 거창한 작업을 당장 내일 아침 알람 울릴 때부터 어떻게 실천할 수 있나요?
일상에서의 실천을 위해 칼럼은 두 가지 아주 실용적인 키워드를 줍니다. 첫째는 현실 인식, 둘째는 우선순위의 재정립입니다.
현실 인식과 우선순위 재정립이요. 아까 그 골프나 아침 드라마 예시를 여기 대입하면 명확해지겠네요. 성공하려고 무작정 이를 악물고 눈물을 머금고 포기한 게 아니란 뜻인가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억지로 고통을 감내한 게 아닙니다. 아주 차가운 이성으로 현실 인식을 한 결과예요. 내 24시간을 들여다보니 이 행동이 진짜 원하는 미래를 만드는데 아무 기여를 못한다는 걸 팩트 기반으로 진단해낸 거죠.
아하.
불필요한 과거 자아의 파편을 찾아내고 삶에서 과감히 덜어내는 일종의 조율 과정입니다. 내 삶의 오디오 볼륨에서 잡음은 줄이고 듣고 싶은 주파수를 높인 거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영원한 포기가 아니라 더 큰 목적지를 향해 내 삶의 악기를 다시 튜닝하는 과정이라는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자료에 나오는 실제 사례를 보면 이 조율의 의미가 훨씬 생생해져요.
어떤 사례가 인상 깊으셨나요?
어떤 분은 가족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자녀들한테 먼저 양해를 구했대요. 딱 3년 동안만 아빠가 주말 시간을 비즈니스에 집중해서 쓸게 하고 대화로 허락을 받은 거죠. 또 어떤 분은 미치도록 좋아하는 낚시를 딱 3년만 보루하기로 결단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우선순위 재정립이 작동하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않게 되거나 낚시가 지루해져서 포기한 게 아닙니다. 당장 즐기고 싶은 편안함을 미래로 잠시 미루어 둔 겁니다.
미래로 미룬 거였군요.
대신 현재의 시간에는 확실한 결과를 창출하고 코어에 진입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인 시간표로 증명한 거고요. 소중한 것들과의 영원한 단절이 아니라 시간과 에너지의 배열 순서를 전략적으로 다시 맞추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영원히 뺏기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잠시 순서를 바꾸는 거네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신을 버린다는 말이 주던 막연한 거부감이 확 사라집니다. 내 인생 시간표의 주도권을 내가 쥐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심층탐구 다 듣고 당장 내일 아침부터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동 지침 알아볼 차례입니다.
구경꾼 자리에서 벗어나 땀방울 튀는 중심부로 들어가려면 의도적인 훈련을 당장 일상에 도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요소들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첫째, 진짜 원하는 미래를 시각화하는 드림보드 만들기.
네, 드림보드.
둘째, 만나야 할 사람과 처리할 일의 명단 꼼꼼하게 작성하기. 셋째, 재정립한 우선순위에 따라 매일의 일정 철저하게 정리하기. 마지막으로 조직이나 커뮤니티의 교육과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입니다.
간보는 게 아니라 온전히 뛰어드는 거군요. 근데 드림보드, 명단 작성, 일정 정리. 솔직히 들었을 땐 좀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법 같은 지름길을 기대했는데 너무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행동들이잖아요.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화 맥락에서 보면 이 평범한 행동들이 왜 과거의 자아를 죽이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알 것 같습니다. 특히 일정 정리는 게으르고 싶어하는 과거의 나한테 핑계를 주지 않겠다는 선전포고 아닙니까?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셨네요. 왜 이 기본 행동들이 필수 훈련일까요? 우리의 낡은 자아는 모호함과 불확실성 속에서 기생합니다. 명확한 일정이 없으면 뇌는 가장 편안한 소파에 누워 유튜브 보는 선택을 유도하거든요.
맞아요. 항상 지는 싸움이죠.
하지만 우선순위가 반영된 촘촘한 일정표와 명단은 낡은 자아의 자유의지가 개입할 틈을 원천 차단해버립니다. 복잡할 것 없습니다. 아주 심플해요. 오늘 하루 내 인생 시간표를 목표에 맞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스스로 정한 시간에 정해진 일을 묵묵히 해내는 것. 오직 이것뿐입니다.
스스로 만든 규칙에 자신을 묶어버리는 헌신이네요.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거듭 강조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텅 빈 공간을 유지하는 건 본능을 거스르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우선순위를 지켜나간다면 청취자 여러분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궤도로 올려놓을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묵묵히 해내는 것. 평범한 진리 같지만 과거의 나를 버리고 공간을 비워내지 않고선 단 하루도 지속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포기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에 대해 수많은 아하 모먼트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나로 요약하자면 저는 자요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일침을 꼽고 싶어요. 현재의 모습으로 될 일이었다면 벌써 되었을 것이다.
뼈 때리는 문장이죠.
이 한 문장이 다 설명해 줍니다. 현재 여러분의 지식, 편안한 습관으로는 원하는 큰 꿈을 절대 담아낼 수 없다는 서늘한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결국 원하는 성공을 거머쥐고 미소 지을 사람은 현재의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죠?
과거의 나를 부수고 비워진 공간에 새로운 지식과 훈련, 재정립된 우선순위를 꽉꽉 채워넣어 탄생한 전혀 새로운 인격체, 바로 미래의 당신인 것이죠.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내가 성취한다는 요약이 칼럼의 정수를 정확히 짚어냈네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기대되네요.
우리는 미래의 나를 위해 현재의 나를 버리고 빈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이 모든 고통스러운 훈련을 끝내고 이미 큰 성공을 거둔 5년 뒤의 당신이 타임머신을 타고 날아와 지금 여러분 앞에 의자에 마주 앉아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5년 뒤에나?
그 완벽하게 멋지고 여유로운 미래의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절대 놓지 못하겠다고 온갖 핑계를 대며 양손에 꽉 쥐고 있는 그 익숙하고 편안한 무언가. 스마트폰이든 주말 늦잠이든 술자리든 말이죠. 그것을 내려다보며 과연 뭐라고 조언할까요?
아...
어쩌면 미래의 당신이 던질 그 단호하고 명쾌한 대답 속에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당장 튜닝하고 재정립해야 할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숨어있지 않을까요?
5년 뒤에 내가 지금의 나를 바라본다. 그 시선만으로도 당장 손에 쥐고 있던 쓸데없는 핑계거리들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싶어질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상상해 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그 미래의 나와 꼭 깊고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익숙한 것들을 버리고 빈 공간을 만드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잔을 철저하게 비워내야만 진정 원하는 새롭고 압도적인 미래의 결과물로 다시 채울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과감한 우선순위 조율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일상에 일어날 놀라운 변화의 여정을 저희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대화가 오래된 궤도를 이탈해 새로운 중심부로 진입하는 강력한 스파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심층탐구 시간에도 뇌를 깨워줄 새롭고 흥미로운 통찰 듬뿍 안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낡은 잔을 멋지게 비워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